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모든 각 처소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중간에 점이 있죠. 그리고 그날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예루살렘의 큰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 말뜻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박해를 교회가 받는 것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하는 그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대대적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맨 처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옥에 사도들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 말로 시작했던 이 경고와 위협이 조금 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을 금한 사람들은 통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말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로 했을 때 듣지 않으니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한 어조로, 더 강한 방법으로 이제는 그 육체에 상해를 가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기뻐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격이 된 듯한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그 채찍질과 그 위협이 전혀 그들을 사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들 속에 있는 기쁨도 조금도 가져가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일제히 큰 박해를 지금 교회에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라고 했어요.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 쓰여 있습니다. 아주 크다란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8장 1절을 보면 사도 외에는 그 옆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다라는 단어가 있죠. 다. 판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모든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박해는 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 상해를 가하고 이제 목숨을 끊는 점점점 강해지고 커져가는 점진되는 박해였습니다. 그것은 정도에 있어서의 큰 박해였어요. 그런데 모든이라는 다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그 대상에 있어서도 사도들에게만 박해를 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어떤 그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박해를 전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하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도무지 이 교인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그 땅,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믿음이 있죠.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들의 그 갈등과 고민과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 뜨거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함께 만나서 언제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이 예루살렘 땅에 모일 수 있을까? 기약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니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을 보고서 사울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잘 진행된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이 흩어지니라 이 단어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사람, 흩어진 사람들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죠. 디아스페이로.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 말은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동기와 그들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들이 끌려가듯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이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2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보니까요, 거기에 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담겨있는 신명기 30장 4절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느 땅에 그들이 흩어져 쫓겨간 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약 없이 흩어지지만 그들은 막연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흩뿌려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거기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은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한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하루는 3,000명 또 다른 날은 5,000명이 회심하여서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제는 10,000명이니까 그 다음에 20,000명 그 다음에 30,000명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고 중단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흩뿌려진 백성들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거부감이 들고 경계심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일을 행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을 보시면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과연 그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인데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그 교회로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그 즈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준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모든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가지시고 어떤 세상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왕권을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왕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통치자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들의 계획을 다 아시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성취가 되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인생의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왕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격,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이 땅에 벌어지는 그 어떠한 사건들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뒤집어 놓을 수 없다. 우리가 요사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를 맞이하면서 참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막연함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가겠어요? 제가 모르죠.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대답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세상의 공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이 교회,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요동할 일이 없는, 전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큰 핍박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왕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대목에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서 크게 울었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에서 돌에 맞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 의결 심판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법으로 드러나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령을 어긴 심판받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서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이 사형 판결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공론화하고 그들이 그 결정을 거부하고 그들이 반대하면서 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당신들의 그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크게 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는가, 얼마나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의로운 자를 죽게 했는가, 그것을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모든 위정자들이 정한 그 질서와 법도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종용할 때에는 더 이상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는 것입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아까 핍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로 시작했던 핍박이 육체 상해로 강하고 그리고 이제 목숨을 끊는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점진되고 커져가는 그 박해 속에서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이 경건한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할 때 스데반이 천국에 간 것을 누가 부인하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크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국에 가기까지에는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연단을 받는 것을 경건한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압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자리에 서면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그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앉아있는 그 고통 중에서도 오래 참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볼 때는 참 저도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는가. 그러니까 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는 거꾸로 돌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건 경건한 신자들이 다 아는 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새로 생겨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절대 그 환난과 유혹과 핍박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이 그 많은 연단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복음 증거의 최전방에서 돌에 맞고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그 사투를 홀로 외롭게 싸웠겠는가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 길이 곧 누구의 길이에요?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과 내가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똑같이 가게 될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울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에 죽지는 않을지 몰라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환난과 핍박의 땅에서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될 사람들인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스데반의 장례식은 곧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나의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장례식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그럼 나의 장례식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우리는 똑같이 오늘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정말 여러 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는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92장 2절 보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렇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나의 짐을 다 벗어놓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길이 영원토록 살리.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이 있어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눈물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경건한 신자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경건한 신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주님이 닦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상에 입는 것, 자기 손에 당하는 것, 자기 목숨 바치는 것 아쉬워지 않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증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은 그 눈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은요 절대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절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뭐냐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과 목숨을 다 맡길 때 그때 터져나오는 눈물인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굽신거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신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 나오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자들이 갖는 이 장례식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사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눈물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는데 이 성경기자 누가는 사울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다 하는 것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멧돼지 한 마리가 그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고 짓이기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 그림이 담겨있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옛적 사울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딜 들어갔어요? 각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 집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떡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던 예배의 처소와 같은 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최후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는 장소가 집이었죠. 그곳까지 사울이 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끄집어내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교회를 잔멸하고 망하게 하는 것, 그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그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고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절대 뿌려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인가, 그 생각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박멸하고 완전히 이 복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예수의 도가 확산되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기자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신약성경을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이 두 권을 썼는데 이 사람 참 위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절에 남녀를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한 세 번 정도 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 나오는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바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겼던 그 장면을 설명했던 이 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누가 돌에 맞습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서 그를 시외로 영문 밖으로 그를 끌어다가 이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예수의 도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그들을 끌어냈던 사울이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이 감염이 되어서 그 복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고 또 성 밖으로 내쳐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장면을 누가가 기록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면서 어떤 복잡한 감정으로 이 말씀을 그가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 사울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의 도에 감염이 되고 예수의 복음에 감화가 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백신을 맞아서 그 복음 때문에 그가 돌에 맞기까지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왕권으로 그 일을 다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빼앗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단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가장 영광을 나타내는 그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이 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단지 자신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사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자신이 끌어냈던 그 남자와 여자가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비추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내어 옥에 넘겨버렸던 사울이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고 자신의 주도권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내어주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요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사람이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환난의 때, 이 고통의 때 모든 사람들이 막막해하는 이 어둠의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주님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쓸모없는, 가장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영광의 이 예배 가운데 각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왕권으로 교회를 더욱 회복시켜주셔서 우리가 주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세상 유혹과 환란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주도권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과 목숨까지도 다 내어드리면서 그 영광 안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